오늘은 인도하심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십자가로 인도하심. 특별히 오늘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10살 난 아들 연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아서 여러분 맞다. 지난주에 생겼던 쌍꺼풀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눈으로 돌아왔으면. 근데 저희 아들은 저희 아내를 닮아서 아주 진한 쌍꺼풀이 있습니다. 자연산 아주 진한 쌍꺼풀이. 7살 된 딸 샛별이가 있습니다. 이 딸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주 예쁜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은 같은 아빠 같은 엄마인데 분명히 엄마 아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아빠 같은 엄마인데 너무 둘이 다릅니다. 일단 연우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너무 까붑니다. 너무 까불어서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발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연우야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잠들 때까지 연우야 제발 조용히 좀 해라. 늘 항상 그걸 저희 엄마 저랑 아내는 좀 약간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저희 딸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태어날 때 쌍꺼풀이 예쁘게 태어났는데 지금은 좀 살이 쪄서 쌍꺼풀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참 귀엽죠? 볼살 뒤에 포동포동해서 만질 게 참 많습니다. 몽실몽실해서요. 손도 포동포동해서. 그래서 아들은 노는 걸 좋아하고 딸은 먹는 걸 좋아합니다. 같은 엄마 아빠인데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는 눈 뜨면 잠들 때까지 냉장고 근처를 항상 이렇게 배회하면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제가 하루는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아내에게 들었는데 저희 딸이 눈 뜨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엄마, 냉장고가 나를 보면서 웃고 있어. 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너무 좋아해서 이 냉장고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 아이가. 저희 딸 아이 이름을 샛별이라고 지은 것은 사실은 태명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태명을 지었고 그냥 이어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동쪽에 보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우리는 샛별, 모닝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은둔에 있던 고수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면 샛별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두운 밤에 선원들은 그 샛별을 보면서 항로를 가늠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반대로 새벽이 아닌 저녁에 가장 빛나는 별을 우리네 선조들은 개밥바라기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발음이 어렵죠? 개밥바라기별. 이 소설가 황서경 씨는 개밥바라기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별을 약간은 우울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별의 모습을 마치 아직 피지 못한 꽃 한 송이, 방황하는 청소년들,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청년이지만 열매가 없는 모습, 또 아웃사이더들의 방황, 이런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개밥바라기 별과 샛별은 사실 똑같은 금성입니다. 이산화탄소 대기로 둘러싸여있는 이 금성이란 행성은 유독 태양광을 잘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보면, 이 지구별에서 보면 가장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네 조상들은 이 금성이 새벽에 보이면 샛별이라고 말하고 저녁에 보이면 개밥바라기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실존도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샛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만 나타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샛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밖 세상을 나가면 개밥바라기별처럼 말썽꾸러기, 천덕꾸러기 노릇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역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 참 힘을 못 쓰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아주 활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이런 동호회 활동을 잘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힘을 못 써서 예배 한 시간을 못 견뎌 합니다. 아직도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오면 우리 엄마 어딨지? 우리 아빠 어딨지? 어린아이처럼 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6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에서는 그 당시 이 히틀러가 악마의 화신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6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였지만 단 한 사람의 유대인은 절대적으로 아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녀가 누구냐면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히틀러의 애인입니다. 히틀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에바 브라운만큼은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에는 천사도 감동할 만한 선행을 쌓는데 어떤 순간에는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에서 사람을 마주칠 때가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늘 아래 통과하면 용서받은 죄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태초의 모습, 이 실존적 자아를 알려면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주인공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이 먹지 말아야 할 이 열매를 따먹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신 두 사람이 벌거벗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1, 2월 달 행사를 다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MT를 다녀왔습니다.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어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친해지려면 사우나를 해야 되잖아요. 남자끼리 처음 이제 태초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함께 서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매들은 사실 좀 약간 좀 같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같이 이렇게 목욕하러 가는 게 좀 부담스럽죠.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뭐 저랑 처음부터 알았던 사이 아니잖아요. 같이 이제 사우나에 갔는데 태초의 이 아담의 모습을 함께 돌아가서 그 사우나에 이제 입장을 하는데 조금은 좀 쑥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너무 그렇게 그려보지 마세요. 그냥 그랬다는 거죠. 왜 우리가 쑥스러웠냐면 그 쑥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장 말씀. 원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벌거벗음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그 전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쏙 안겼는데 이제 이 열매를 따먹고 나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나타나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갔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따먹자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렵게 되고 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나는 3단계 반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시작 부끄럽고 두 번째 두렵고 세 번째 숨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부끄럽고 두렵고 숨었다. 이것이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범한 인간의 세 가지 반응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눈이 밝아지게 되자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느끼게 되고 수치심이 갖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자 숨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교회에 오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큰 죄를 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발칙하게도 정말 대범하게도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돼지저금통을 수술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좀 가난해서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를 맞벌이를 하셨는데 가실 때마다 저한테 항상 100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일하러 나가실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100원을 주셨는데 그 저는 어릴 적에 이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늘 항상 엄마 100원만 100원만 아빠 100원만 100원만 항상 창피하지만 그걸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1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쌍쌍바 뭐 이런 거였습니다. 쌍쌍바 뭐 이렇게 쭈쭈바 이런 거 100원이면 그거를 먹을 수 빵 한 봉지 뭐 과자 한 봉지 지금처럼 이렇게 질소가 가득 들어간 과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100원으로 아주 그래도 이렇게 먹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100원으로 그거 뭐 이렇게 한번 먹고 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배가 고픈 겁니다. 심심하고 먹고 싶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한켠에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돼지저금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돼지저금통 밑에를 그 과일 깎는 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흠집을 살짝 내서 손가락을 쑥 넣어서 손가락 싹 뺐는데 100원짜리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100원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치워야 되니까 가게에 가서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100원을 꺼내서 쓰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은 200원을 꺼내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200원 꺼냈습니다. 그 다음 날은 300원을 꺼냈습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꺼냈습니다. 근데 들키지 않으니까 대범해져서 계속 동전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저희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다가 돼지저금통을 드는데 무게가 원래 상당하니까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벼운 겁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상한 거죠. 느낌. 그래서 돼지저금통을 이렇게 보다가 딱 보니 뒤에가 수술 자국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범인 후보자는 두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제 여동생이랑 저랑 둘 중에 하나인데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착한 여동생보다는 저이니까 일단 저를 붙들고 신문한 지 몇 초 만에 저는 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혼나고 나서 이렇게 두 손 들고 혼나고 눈물 한번 쏙 빼고 이제 괜찮아졌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제가 돼지저금통을 수술을 했을 때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엄마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나타나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엄마가 나타나면 엄마 부르면서 반가운 마음에 초등학교도 들어가진 어린아이가 반가운 마음에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돼지저금통에 있는 동전을 100원씩 꺼냈을 때에는 엄마가 퇴근했을 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엄마한테 들켜서 한번 뒤지게 혼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일단 그 엄마와 나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다시 그 예전의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래서 이 비애의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태를 바울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지내도 평생에 도움이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이런 풀이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죠.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마치 닫혀 있는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죄가 한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자 세상에 죄가 다 퍼져나가게 되자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죽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 어떤 누구도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 누구나 다 죄를 무서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나는 죽지 않을 자신 있다. 나는 불사조다. 나는 안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죠. 네,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왜 죽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결국 죄인 된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이라면 뭐 사실 뭐 조금은 무섭지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 뭐 더 이상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냥 이 한 짧은 이 한 세상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면 흥청망청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성경은 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네,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80년대 생이나 90년대 생이나 70년대 생이나 다 죽기는 매한가지인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예외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 생명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심판과 영생, 영생과 저주의 갈림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도 고생인데 죽음 이후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정말 수고로움이, 고생이, 아픔이 사방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힘드셨죠? 네, 여러분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개강해서 개학해서 학교 다니기 힘드셨죠? 네. 밥 먹을 시간이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여기에서 저기 수업 들으고 뛰어다니느라고 힘드셨죠. 또 희한하게도 학교들은 보면 언덕보기에 많이 있어가지고요. 학교 아침 1교시라도 만약에 정말 잘못해서 수강 신청했다가는 아침에 버스에서 내려서 그 언덕백이 막 올라갈 때 보면 후회할 때가 참 많죠. 근데 꼭 또 필요한 전공 수업은 꼭 1교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은 어떨까요? 3월 달이 되면 회사에서는 이상하게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벌려요. 그래서 힘들어요. 3월은 참 힘든 달입니다. 왜 힘드냐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행동을 죽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대감을 빼앗아갔습니다. 총체적으로 암울하게 비참함이 우리의 인생이게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극뿐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보다 더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문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를 감출 수 없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했는데 가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 가리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말씀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가려진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가려진 사람이냐면 십자가의 그 치유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기쁘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6일 동안 아무리 시달려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뭔가 내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끝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너무 암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후에는 반드시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그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며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그늘 아래를 통과했는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옷 벗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우리 스스로 옷을 입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우리 대신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31절 말씀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35절 말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죄지은 우리가 이 죄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입고 있었던 모든 가식과 가면을 벗겨야 하지만 다 벗어내야 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옷을 벗김 당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 때문에 옷이 대신 벗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심으로 인해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몸을 가리기 위해서 차례차례 나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 벗겨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미 창세기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하나님께서 대신 옷을 입혀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이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부에 의하면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명명하면서 가죽옷을 지피기 위해서 생명,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그 모든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고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우리의 모든 허물 대신 나 대신 옷 벗겨지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대신 벗겨지신 예수님 덕분에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방치하셨습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끔찍한 모습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또 예수님도 이런 고통 가운데 왜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까? 그냥 피 흘리는 거 말고 조금은 좀 점잖게, 조금은 좀 젠틀하게, 부드럽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으셨던 겁니까? 우리 사람은 좋게 말로 타이르면 듣지 않는 게 우리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만큼 저의 죄가,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중병 중에도 중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인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슬픔으로 녹아내리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어져 버릴 지경이라도 인간은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심장을 깨트려서 그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펑펑 흘려나올 정도로 우리 인간의 죄인 때문 심각하고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악취가 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차이팅.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공간 안에, 나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나의 직장과 캠퍼스 위에 십자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복하여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서 하나도 감추지 말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리즈 여섯 번째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분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